지금 그 제가 한명 이렇게 지목한 분은요,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말합니다. 시키기 전에 자원하실 분이 있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냉각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갑자기 여러분이 제 눈을 다 피하시는 이런 놀라운 그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일, 이런 행동을 뭐라 합니까, 이거를? 사서 욕먹는 짓이라 합니다, 그죠? 예. 저도 욕먹기보다는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새 못 참고 그 속으로 욕한 분들 있죠, 벌써. 예. 제다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지. 제 어릴 때그 전도사님 한분 되게 이런 좀 고약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 잘하고 계세요. 설교 때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 그냥 지가 알면 그냥 넘어가지. 왜 나를 계속 시키나? 예. 아니, 저도 친구들 어린 나이지만 친구들 사이에 그 가호가 있잖아요. 가호가. 상하게 말이지. 그꼭뭐 갑자기 물으면 그게 나옵니까? 평소에 알아도. 그분 뭐 지금 아주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그분 때문에 저도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싫어요. 지금도 연락하기 싫습니다. 예. 본인은 본인대로 사역 잘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는 별로 안 만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그 자기 휴대폰 번호 못 외운 사람 많지요? 아이, 그렇잖아요. 뭐 물어보면 뭐 뒤적뒤적 하는 사람들 많던데, 그죠? 자기 휴대폰 번호 12자리도 못 외우, 11자리죠? 11자리도 못 외우는데 남의 제자 12명 어째 외워요? 저도 휴대폰 잃어버리면 아내에게 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개밖에 못 외우거든요. 07, 07. 우리 아이 거는 다섯 개까지 외워요. 07511. 그거 되는 몰라요, 저도. 예. 저는 딱한 사람의 휴대폰 번호만 외우고 있는데 제 번호입니다. 제 자신의 번호. 그것만 해도 기특하지요. 예, 여러분 그래도 이거 못 외워도요. 적어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좀 교회 다닌다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 이 사실은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그래야 좀 성경을 볼때 우리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숫자거든요. 구약에서는 12지파, 그 야곱의 12아들, 그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상징을 이어받아서 제자를 12명을 뽑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달라가지고 숫자마다 상징과 의미가 있어요. 예컨대 3은 하늘의 수입니다. 3은 하늘의 수고 이게 기독교 신학으로 오면은 이게 또 삼위일체 해가지고 삼위 중요성을 띱니다. 이 4는 뭐냐면은 땅의 수예요. 땅의 사방위, 뭐 동서남북 사방위를 상징해서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라고 하는데 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치면 완전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일종의 완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3이 하늘의 수와 한그 땅의 수를 곱해서 12가 돼도요. 그더 완전한 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 같은 거볼때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 성경 헛읽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7이 완전수니까 7에서 하나 부족하면 완전한 데서 부족하니까 좀 불길한 수가 되겠죠. 6 같은 거는, 그죠? 계시록에 보면은 666 같은 게 나옵니다. 666이 나오는데 6이 또 하필 하늘의 수로 3번 반복해서 나와요. 666. 재수가 없어도 없고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그 물론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런 숫자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7보다 더 완전한 수가 12예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주 이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 단위로 끊어지는 게 많아요. 뭐 연필 한 다스 할때 그죠? 이 더즌이라고 하는데 막 12로 끊어지고요. 그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12명만 뽑으셨어요. 13명 뽑으면 큰일 납니까?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11명 뽑으면 뭐 큰일 나요?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서양에서는 그 13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되게 불길한 숫자로 넘기죠. 13일에 금요일 하면은 아유 이 가게 오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에 뭐 생일 축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13일 금요일 하면 그 재수 없는 게다 모여 있거든. 예수님 금요일 뭐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13은 뭐예요? 그 돌아가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 모인 그 숫자. 그죠? 예수님 제자 12명과 예수님 자기 포함해서 13명이 모여 있고. 근데 13명은 12의 완전수보다 하나 넘치는 불길한 숫자예요. 그죠? 이 불길한 13명이 모여서 이 최후의 만찬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을 돌아간 13일의 금요일은 그야말로 이 서양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이 불길한 날, 재수 없는 날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 12 제자들 가운데 자기 마지막 운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단 두 명입니다. 그 두 명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본 가룟 유다와 또 한 사람 12장에 나온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리 소위 줄여가지고 큰 야고보라고 부르는 그 자입니다. 물론 그럼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운명을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지. 우리 다 알잖아요. 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요. 뭐 요한만 늙어 죽었죠. 요한 빼곤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의 자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역사를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삼국유사도 있고요. 삼국사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고조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 전승들,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바깥의 자료들이라고 해서 물론 성경만큼의 권위는 없다 할지라도 의심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요, 12명 중에서 단 2명의 운명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또 야고보입니다. 그 외의 운명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기서는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 넘겼다는 죄책감에 자살했습니다. 이를 25절에서는 1장 25절에서 매우 간략하게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가룟 유다가 자살했던 이 과정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지갈 길 갔다는 겁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이제 11명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 불완전한 숫자 11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겠죠. 야곱의 열두 아들을 열두 지파로 부르신 하나님과 열두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하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장면이에요.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커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 해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로 생각했던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오순절이 되면요, 몇천 명 단위, 몇만 명 단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라는 게 무섭지요. 물론 이 제자들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나머지 11명이 거르고 걸렀을 거예요. 누가 이 자리를 메울 것이냐. 거르고 걸렀을 때 마침내 최종 후보가 두 명으로 압축됩니다. 그 명단이 1장 23절에 나왔습니다. 그죠?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 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실상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실제로 우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요, 정말로 최종적으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로 딱 압축되잖아요. 그 둘 사이에 실력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우리 그 축구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메시냐 호날두냐, 뭐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겠지만요, 사실 현대 축구는 이 두 명으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메시냐 호날두냐, 그럼 사실 실력으로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다 잘해요. 다 저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메시 뽑아도 되고요, 호날두 뽑아도 됩니다. 정말 뭘 둘 다 최고의 선수니까요. 제 좋아하는 곡 중에요, 그 바흐가 작곡한 그 첼로 무반주 조곡이 있습니다. 그 첼로 솔로곡 중에 뭐 최고로 꼽히죠. 이 바흐 당시만 해도 이 첼로란 악기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은 그냥 배경이었어요. 첼로 뭐 그 가끔 뭐 솔로를 들을 수 있나, 그냥 배경 까는 것이, 이런 그 인식이었어요. 이 첼로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바흐가 뒤집죠. 첼로 솔로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첼로 솔로가 이렇게 멋들어질 수 있구나. 그 곡이지, 그 곡. 이 곡 좋아하는 사람 알 거예요. 딱 두 명 꼽습니다. 누구냐면은 요요마랑 에너 빌스마. 예. 대중성은 요요마가 압도적이에요. 아마 그 바흐 무반주 조곡 한번 검색하면요, 그 모음곡 하면 그냥 그 쫙 요요마만 나올 겁니다. 이 중국인들 클래식 사랑하잖아요. 그죠? 피아노계의 그 랑랑이 있으면은 지금 첼로계의 요요마가 있죠. 중국인의 그 자존심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랑랑이야 그 아예 중국인이고 요요마는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죠. 근데 이 요요마 말고요 네덜란드 출신의 그 애너 빌스마라는 연주자도요 이 요요마의 연주에서 느낄 수 없는 음색이 있습니다. 물론 요요마처럼 부드럽지 않아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애너 빌스마를 딱 틀면요 부바바바바바바 부바바바바바 하면서 훨씬 느리고 둔탁하게 시작해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가가지고 정말 이 곡을 듣고요 첼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 마음을 긁는 듯한 그 애너 빌스마의 연주. 저는 애너 빌스마를 더 좋아하거든요. 요즘 그 유튜브나 그 스포티파이 같은데 무료로 이렇게 전곡 감상 가능합니다. 저 그 되게 아끼는 CD가 있었는데 전에 그 옥스퍼드 교회 집사님께 빌려드린 후에 소식이 없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 생각났는데 이 차에 받으러 가야겠어요. 몇 년 정도 빌려간 거는요 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죠? 예. 아무튼 이쯤 되면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요마냐 애너 빌스마냐 둘 다 최고예요. 사실 실력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요요마 좋아하는 사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수가 훨씬 더 압도적인데요. 진짜 바흐가 과연 그런 부드러움을 원했을 것 같으냐 그런 식으로 비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요요마의 해석이 원작자 바흐의 해석보다 좋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처럼요 이 요요마보다 애너 빌스마의 해석을 좋아할 수 있죠. 투박해도 이 가슴을 퉁퉁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 맛. 이쯤 되면 의미 없어요. 요요마냐 애너 빌스마냐 메시냐 호날두냐 안 그러면 그 IT의 그 스티브 잡스냐 그 빌 게이츠냐 뭐 별로 의미 없습니다. 둘 다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고 걸렀는데 두 명 뽑았어요. 와, 요셉이냐 마띠아냐 사람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그리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죠? 뭐 이 제비를 뽑았다고 해가지고 제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뭐 마띠아가 뽑히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안 돼요.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죠? 예.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두 명 뽑을 수가 없어요. 요셉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 삼기에. 마띠아도 너무 훌륭한 후보입니다. 이 최종 후보가. 그런데 우리는 빈자리가 한 자, 이 티오가 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제비로 뽑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이 말 아닙니다. 그죠? 예. 12명이 다시 맞춰집니다. 그죠? 숫자가 온전수로 맞춰져요. 이제 우리가 뒤에 12장을 다시 살펴봤죠. 12장에는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라고 하는 자가 헤롯의 칼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칼에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칼을 목으로 쳐서 이 잠수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이 신흥 종교 기독교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순식간에 불일 듯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며 곳곳에 교회가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가 한 명씩 처단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울도 사실 옛날에는 그런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자였죠.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를 기록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12장 2절이었죠. 그냥 슥 지나가버리듯이 서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슥 지나가버리듯이 서술하고 그냥 다시는 안 나와요. 되게 허무해 보입니다. 예컨대 이 성경은 믿음의 영웅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세상도 여러 영웅들, 전쟁 영웅, 정치적인 영웅이라든지 얼마나 우리가 존귀히 대해줍니까? 동상도 세워주고요. 위인전도 내주고 막 영화도 만들어주고. 성경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죽었다고 끝입니다. 이제 안 나와요. 나머지 제자 10명 그 순교하는 제자들은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도 안 해요. 성경 바깥의 자료를 찾아봐야 아이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 어떻게 죽었구나 알 수가 있지. 성경은 언급도 안 해요, 그 순교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은 열두 제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한 줄 다뤄지고 끝입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다뤄지는 죽음은요. 이 배신자 가룟 유다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뭐냐 하면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완전수 12에서 하나가 모자래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결코 다시 뽑지 않습니다. 다시 뽑지 않아요. 11명이니까 부족하니 한 명, 대신할 사람 한 명 뽑아서 채우자.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11명 체제로 갑니다. 유다가 빠졌을 때는요, 11명 체제가 불안했어요. 우리 한 명 더 뽑아서 12명 맞추자. 야고보가 죽었으면 이제 옛날에 떨어졌던, 안타깝게 떨어졌던 요셉 생각날만 하잖아요.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그 사람 대신 불러서 12명 채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11명 체제로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떨어져 가면서 점점 숭배하거든요. 10명 체제로 가고 9명 체제로 가고 8명 체제로 가요. 더 이상 대신할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12 제자 가운데요, 대신할 사람을 뽑은 사람은 유일하게 가롯 유다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야고보의 순교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듯 하지만 바로 그런 서술 방식이 야고보의 순교를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야고보는 대신할 사람 뽑지 않거든요. 그게 성경이 대우해주는 종교입니다. 너를 대신할 자는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역사의 길이 남을 선수가 나오면요, 그 선수의 번호를 영구 결번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 사람의 자리를 비워두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대우하는 영광된 방식입니다. 네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대신 뽑지 않겠다. 자살해서 죽은 자는 그냥 대신 뽑았어요. 맞대 뽑았어요. 이어지는 마땅한 질문이 있죠. 그럼 왜 유다를 대신해서는 사람을 뽑았고 야고보를 대신해서는 그 12명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뽑지 않았느냐. 이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2년 전에 교회 저기 영화부실 공사할 때요. 그때 인부들이 처음에 와서 작업했죠. 그죠? 몇 달을 질질 끌면서 그 작업했습니다. 뭐 여러 사정들이 있어갖고 그때 그 인부들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그 상태, 일만 벌려진 상태에서 마무리 안 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온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마무리했잖아요. 카펫도 깔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청소도 하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을 매듭 지은 겁니다. 그죠?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일을 벌려놓고요, 수습이 안 돼요. 임무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신할 사람 뽑아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도저히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럼 대타가 투입됩니다.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임시직 사용해서라도 컨베이어 벨트 멈추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무조건 백업 플랜을 마련해둬요. 나를 대신할 사람.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이들은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관심 없어요. 다만 이 자본의 벨트, 자본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갈아 넣어서라도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회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에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젊은이가 끼어 죽는 일이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갓 24살 된 젊은이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갖고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발전소에서는 경제적인 손해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러니 시신 수습하기도 전에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 벨트 돌리라고 막 그 작업 인부들 투입하고 했잖아요. 그 인부들은 아직 앰뷸런스도 오기 전인데 옆에 목이 잘린 시신이, 동료의 시신이 놓여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 돌린다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그 광화문에서 그 대규모 그 추모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 명 가까운 이 국민들이 모여서 그분을 추모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사실 자본조차 살면요 다들 괴물됩니다. 이게 남 얘기 같지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사람 죽어나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이 뭐예요? 물물교환 아니잖아요. 대신하는 화폐 가치를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대신 교환할 수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말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쨌든 하루를, 힘겨운 하루를 버텨나가야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 위안 삼을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라면서 이렇게 위안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여러분 아니어도 다 돼요. 잘 돼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 역사는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왔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 그 빈자리 또한 큰 잡음 없이 메워질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허술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실력 있는 한 사람,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체제가 손상받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정교하게 고안된 체제입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과 같아서 강력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면요, 결과는 뻔합니다. 내 힘이 다 빠지는 날, 내 배터리 다 떨어지는 날, 또 다른 맞대야가 나타나서요, 내 자리 대신할 거예요. 그 자가 더 탁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나았듯이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그저 사라져 버리고 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지난주 설교에 언급했던 그 짤막한 소설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서 천사가 깨닫지요. 천사 생각에는 부모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한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한 아줌마 손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구두방에서 깨닫습니다. 아, 사람이 혈육의 정으로 사는 것 아니다. 사랑으로 산다. 친자식, 친부모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결국 정답을 다 찾고 그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대신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 사회의 복지 체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학대받는 아이가 있으면요. 그 아이 저는 뺏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줄 수 있는 양부모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어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부 관계라고 하면은 아무도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사 예배 때 듣는데 저희 아내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교는커녕 팔아먹습니다. 야고보에게는 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 자체가 완성이거든요. 회사에서 나를 대신할 사람이 늘 있는 까닭 뭡니까? 회사는 사랑으로 묶인 곳이 아니에요. 자본으로 묶여진 곳입니다.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이런 관계는 반드시 대체 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는 대체 불가능한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으로 이어진 이 부모 자식 관계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모든 부모 자식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깨어지는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이해 관계로 얽히게 되면 대체 가능하게 됩니다. 고적하고 의절하고 막 이런 일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이어진 부부 관계 대체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익혀진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와서 헤어지긴 그렇고 뭐 돈으로 얽혀졌다든지 안 그러면 양가의 사업으로 이어졌다든지 안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한 의기투합으로 뭐 살아간다든지 그러면요 부부관계도 대체 가능한 관계예요. 이런 자리에는 언제든 나 대신 투입될 마티아가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베드로처럼 용감한 용기를 발휘할 수도 있고요. 뭐 또 사랑에 따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날도 있겠죠. 또 야고보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희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띠아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 자체가 완성이거든요. 대신 치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셉이냐 마띠아냐 하면서 사도들이 의논할 조차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요? 야고보 자리는 이미 누구나 대신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임무를 완성하고 갚아버렸어요. 서술이 다르잖아요. 1장에서는 뭘 합니까?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 직무를 완수하고 간다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티아를 뽑았지. 사랑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성도님들 두 분과 이 밤늦도록 좀 그 수다할 기회가 있었는데 막 밤 11시 다 되도록 막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었는데 참 기억에 남는 주제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있지만 기독교에만 이렇게 특징되는 까닭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랑, 기독교 사랑의 특징 가운데 찌질함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득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사랑하는데 득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하면 할수록 득도, 즉 경지에 이르기는커녕 찌질해집니다. 야, 왜 어제 전화 안 했냐? 저 사람한테 왜 웃어주냐? 찌질해져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득도의 경지라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찌질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진짜 울고불고 질질 짜고 매달리고 막 혼자서 삐쳤다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막 대들었다가 내가 교회 11조도 하고 뭐 건축 헌금도 하고 할 것 다 했는데 막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냐 막 반항했다가 마치 헤어지자는 연인이 뭐 지금까지 내가 줬던 선물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막 그 얼마나 그 신앙을 들여다보면 찌질해 보이는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바깥에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참 찌질해 보입니다. 다른 종교는 좀 품이라도 있어 보이지. 아, 막 벽 보고 수행도 하고, 막 속세를 떠나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 뭐 맨날 막 찌질해요. 눈물, 콧물 다 짤고. 어떨 때는 빌었다, 어떨 때는 잘못했다 했다. 인생에서 정말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사랑하면요, 찌질해집니다. 질투나고 보고 싶고요. 작은 몸짓 하나에도 오해했다가 울고 불고는 예사고. 이 영화에서 멋진 배우들이, 사랑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막 멋진 대사 날리고 화보 같은 배경 속에서 폼 잡고. 진짜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사실 그런 화보 같은 풍경이 안 나와요. 찌질함이 나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이 첫사랑이 오래 남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인데 대신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혹시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는데, 첫사랑과 결혼하실 필요 없나 봅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죠? 이 첫사랑과 결혼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사실 그 가슴에 아련히 그 남는 첫사랑 정도는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삶의 보물 아닙니까? 그게 사실 삶의 그 보물이거든요. 첫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때의 그 어슬픔, 설레임, 아련함, 이런 것들은 재현할 수가 없거든요. 재현이 안 돼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능숙해지고요. 웬만해서는 설레지 않고. 뭐 그렇게 됩니다. 첫사랑에 대해서 캐묻지 마세요. 그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몇 안 되는 아름다운 추억이야. 추억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 오래전 그 영화인데, 그 한국 영화 중에 건축학 개론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남성들이 그걸 보면서 첫사랑의 상처를 그 치유받았습니다. 예, 아주 그 좋은 치유책인 것 같아요. 그 영화 그 건축학 개론. 이렇듯 사랑은 가슴에 남고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온다 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야고보에게 누구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숨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치우면 그를 대신할 스승 또 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 들었겠죠. 현실에 타협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실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되고요. 감추게 되고요. 큰 돈이면 뭐 억울하지라도 않지, 뭐 작은 것 탐내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25절 1장 25절의 말처럼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인생 버리고 남 따라 살다가 갔다라는 말입니다. 네, 당연한 수순이죠. 남은 제자들은 그 사람 대신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마띠아.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에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도 안 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련한, 연락 끊긴 지 몇 년이 흘렀지만, 그리고 그 후로도 수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친구의 자리는 대신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우정. 진짜 사랑했던 친구는요, 그렇게 빈자리를 남기고 떠난다는 겁니다. 요셉이나 마띠아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온다 해서요, 그 채워지지 않아요. 명작 가운데 이 밀란 쿤데라의 소설, 체코의 그 소설가인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잘 안 읽어요. 요즘은 사실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사람들이 좀 좋아합니다. 일본 작가, 그죠? 같은 좀 그 세계관을,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은 그 쉬운 소설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 니체 철학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도 조금 참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읽어야 돼요. 내용은 이 몇 커플이 나와서 이제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 정답 없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큰 맥락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요, 바로 인생이 일회적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인생은 일회적이다. 한 번 살고 간다. 사람은 한 번 살 수밖에 없기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했다면요, 이 사람을 안 만나기로 결정했을 때의 내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겪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다른 작품 중에 그 사실 처음 데뷔는 농담이라는 소설로 데뷔를 했거든요. 60년대에. 거기서도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이는 사실 철학자 니체의 사상 가운데 이 연급회기의 사상을 따온 것입니다. 이 사상이 뭐냐면 똑같은 게 맨날 반복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매번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밥 먹고 씻고 자고 하는 일상의 반복을 연급회기라고 하지 않아요. 늘 어제와 다른 밥을 먹고 어제와 다른 식기와 어제와 다른 자는 것에 이 새로움의 반복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은 삶의 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삶이 똑같은 것의 반복이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어제 묵은 밥 오늘 또 똑같이 먹고 내일 또 똑같이 먹겠지. 또 자고 씻고 자고 하겠지. 똑같은 것의 반복이라 하면요. 우울한 심정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의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니체가 말했듯이 새로운 것의 반복이라면 달라요. 삶이 달라집니다. 의욕이 나고요. 정말로 이 권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는 이런 대조적인 생각을 가진 커플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어떤 여자는요, 이 사랑을 했는데 이제 권태에 빠졌어요. 뭐 사랑이 뭐 처음처럼 늘 뜨거울 수 있습니까? 권태를 빠졌을 때 이 권태를 결국은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권태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죠. 뭐 왜냐면 그 여자도 살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니까. 이 소설과의 결론은 뻔합니다. 그 여자의 인생의 결론은 권태였다. 권태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그 여자의 인생. 그 여자는 결국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왜 인생은 일회성이거든요. 또 반복도 다른 또 사상이 있어요. 그 나오는 의사인데, 의사 청년인데, 이 청년은 또 그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에 해당되는 청년입니다. 되게 가볍게 이제 사랑을 합니다. 뭐 좀 권태로우면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허무하다.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또 새로운 사랑을 해봐야 또 허무함에 빠지겠지. 허무함. 이 남자의 인생에 대한 결론은 이거예요. 이 허무함에 대한 허무함이 아닌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청년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 밀랑 쿤데라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런 결론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소설의 결론이 없습니까? 결론 없는 것이 결론이죠. 즉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소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류 문명에서 이 명작으로 추앙받는 작품들에는 항상 늘 이렇듯 진리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특히 명작들, 이 아이들은 읽기 싫어하지만 이 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혀야 되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대전제는 있지만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정답, 이 선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더러 야고보처럼 가서 순교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두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봉사 몇 시간씩 하고, 뭐 직분도 받고, 헌금도 얼마 하고, 신학교도 가고,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이라는 가치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이는 순교로 열매를 맺고요, 어떤 이는 봉사로 열매를 맺고, 어떤 이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역할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가 어떤 열매를 맺든 간에 임무 완료이기 때문입니다. 임무를 완료했는데 왜 대신 뽑아야 합니까? 어떤 임무를 놓고 TF팀을 조직했습니다. 그 팀을 대신할 팀을 이제는 만들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 TF팀이 자기 목표를 완수했을 때.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건축팀 구성했어요. 그리고 건축 다 했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 팀을 해체해요. 그 팀을 다시 뽑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면 그것이 임무 완수입니다. 우리가 임무를 완수했는데 우리를 대신할 사람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대신할 수 없고 사랑 자체가 완수입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다. 이제 그녀가 떠났다. 그녀를 대신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거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거 미친놈이지 그게. 진짜 사랑했다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사랑 앞에서 쿨할 수가 없다니까요. 찌질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 열매가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아니면은 순교의 아픔이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는 인내든 그 열매는 상관없다니까요.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그 자체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갑니다. 이 사회의 속성상 누구나 잊혀지기 쉬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 여러분이 잊혀집니다. 제가 왔을 때 잊혀지지 않을 만큼 타고난 사람 우리 교회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당장 죽어도 회사는 조금도 끄덕없습니다. 지역사회는 조금도 흐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긴 싫으니까 아이고 자기 위안 삼기 위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덧없지 뭐 별다른 인생 있나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별다른 인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열불나는데 그런 말 듣고 신자라는 것이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지 마세요. 그런 말에 왜 고개를 끄덕입니까? 다른 삶을 보여줘야지. 대신 할 수 없는 인생이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하세요. 참 사랑하시기에.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우리 증오심을 키우며 살아갈 때 있죠. 한을 쌓아가며 살아갈 때 있고요. 그런 비참한 삶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서로를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사랑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사랑이 어디 쉽습니까? 쉬우면 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어떨 때는 정말 십자가 올라가는 길이 사랑 아닙니까? 미움과 증오는 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데 사랑은 물을 주고 볕을 쬐어줘도 싹을 틔울 듯 말 듯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해서 영구결변했듯이 이 대신할 제자를 뽑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겁니다. 이제 11명 체제로 가는 겁니다. 한 명 더 죽을 수 있는데 이제 10명 체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저는 정말로 모두 대신할 필요가 없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천지백갈이 아닙니까? 죽어도 하나 눈 안 깜짝 안 그래요. 저도 지나가면서 장례식 장면 볼 때 있거든요.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RIP를 날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아, 사람 죽었네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흔적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흔적, 사랑의 상처,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기계 부속처럼 대신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할 수 없는 야고보 같은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서로를 너무 쉽게 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평생 바치고 은퇴한들 회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후배들은 예의상의 아쉬움도 비치지 않는 세상 사례입니다. 여리고 여리던 자녀들은 이제 다 장성해서 부모의 그림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니 대신 마띠아를 세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야고보의 빈자리를 봅니다. 진정 사랑했던 사람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사랑의 위대한 힘을 봅니다. 이 시간 아무런 가치 없는 벌레 같은 존재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며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분노와 회한, 억울함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가룟유다 같은 삶을 살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되갚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흔적을 다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멜로디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